자,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모임을 갖는 그 모임 지체들, 모여 있는 지체들,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고요.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는 고린도 전서는 아마 한 55년, 여기는 이제 고린도 후서는 한 1년 후인 것으로, 이렇게 56년경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사실 이 성경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조금 편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이제 성경학자들과 또 자유주의 학자들 간에도 특별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 얘기할 때 고린도 전후서는 아마 56년, 57년 아마 그 정도 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뭔지 아시나요? 미안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AD, 그러니까 BC 한 4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통 보고 있고, AD 30년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서부터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쓰였을까요? 50몇 년, 오케이. 또. 예, 더 빠른 분은 없으신가 보네요. 예,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야고보서를 아마 한 40년대, 47년인가요? 예, 그렇게 AD 47년경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야고보서가 어쨌든 신약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쓰인 책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가 되고,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이 고린도 요런 책들이 굉장히 초기에 쓰인, 그러니까 50년대에 쓰인 책들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배치되어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러한 복음서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뒤에 쓰인 거예요. 복음서들은 60년대에 쓰여집니다. 60년대. 요한 복음은 특별히 더 늦게 쓰이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일 때더 이제 늦게 쓰이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런 거는 이제 AD 이제 96년경 뭐 이렇게 이제 쓰이니까, 제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도 저쪽 후반에 90년대에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순서를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좋고, 고린도 전후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였다는 게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장소는 빌립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그 성경 본문 말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로 기록된 그 부분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후서는 로마서의 어떤 실제적인 주석서다, 이렇게 이제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고린도 전후서가 많이 다루는데, 그러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뭐냐? 전서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교회가 겪는 문제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뤘다면, 고린도 후서에는 조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의심을 받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이제 다루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겪는 어떤 외로움, 어떤 어려움,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위로,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3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 고린도는 인구 한 40만에서 70만 되는 항구 도시로서 당대 유럽에서 가장 중요했던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생활은 부유했지만 우상 숭배와 향락과 재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이런 것들을 일단 상기하시면서 자, 1장 1절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편지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바울 혼자만의 이름으로 쓰지 아니하고 디모데와 같이 이제 이름을 언급합니다. 물론 글쓴거 자체는 사실 뭐 바울이 다 썼겠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스데네와 이름을 같이 언급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편지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어파슬이 나오는 겁니다. 어파슬. 그게 그러니까는 번역이 아니라 음역인 것이죠, 사실. 이 어파슬 또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미시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미셔너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는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은 어파슬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사실 탐탁치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믿지 않는데 선교사라고 부를 때 미셔너리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어떤 어파슬의 의미를 어원적으로는 담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불편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모데는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말미에서 16장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디모데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쓸때 고린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누가 가지고 가냐?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도와 디모데 편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을 들고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두 번째 서신을 쓸 때는 이름을 같이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정말 너무너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조금 주로 좀 말씀을 나눌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제가 그 오전 말씀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이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 부분. 근데 여기서 지금 자, 2절에서 보시면 2절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누구의 아버지로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신다면 그렇다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게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왜 중요하냐? 이걸 생각 안 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먼저 첫 번째 생명의 동등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등성.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말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밀착성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권위의 동등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생명의 동등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는 존재와 생명을 받는 존재의 관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그 생물학적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나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분, 그렇죠? 그분이 육체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동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에게서 태어나면 뭐죠? 머릿속에 뭐가 이상하게 떠오르셨어요? 아, 강아지. 개에게서 태어나면 강아지예요. 그렇죠? 강아지는 누구의 생명을 살죠? 개의 생명을 살아요. 말에게서 태어나면 말새끼라 그러지 마세요. 망아지. 망아지는 말의 유전자를 받아서 말의 생명을 산단 말이죠.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인새끼.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에서 태어나면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굉장히 독특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생명의 동등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같아요. 이것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밀착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이 피로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셉 얘기 아시잖아요. 요셉 형들이 팔아서 이제 이집트 갔을 때에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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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기근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식량 사러 이제 갔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형들 그 형제들 중에서 누가 포로가 돼 있죠? 베냐민이 일단 볼모로 잡혀 있고 나머지 형들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또 기근이 또 심해지니까 또한번 이렇게 식량 사러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은잔 숨겨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꼼짝없이 포로가 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유다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 표현만 인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생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밀착성,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생명이 나눌 수 없는 그 하나로 묶여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위의 동등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비유 중에 그 포도원 주인, 포도원을 만든 어떤 집주인의 이야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워가지고 그 이제 이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이제 이렇게 결산하려고 이렇게 종을 보내죠.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죠? 때리고 죽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로. 그랬더니 또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엔 누굴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종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 가는 것과 동등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상속 재산을 뺏자,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종과 다른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등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와 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생물학적이건 영적이건 이 생명의 어떤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다, 또 생명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다, 또 이 권위가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담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주제예요. 이게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일단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아까 그 이 생명의 동등성 얘기했는데, 이 생명을 생명을 이제 이 주는 존재와 생명을 받는 존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성이 동등하다기보다는 본성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데 말라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맞는 이야기죠. 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과 생명을 받는 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됨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상실됐다 그랬습니다. 언제? 아담이 범죄할 때, 그렇죠? 아담이 범죄할 때이 아들됨이 무효가 됐어요. 상실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죠? 모와 모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범법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법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닌 상태로, 아들됨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또 어디에 보면 너희가 입양되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럼 뭐지? 다시 태어나는 것과 입양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시죠? 아닌가요? 태어나는 것과 입양되는 게 똑같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어디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고 어디서는 입양된다고 하나?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그 다음 주 암송 구절,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씨예요, 씨. 인간에게도 남자가 씨를 갖고 있듯이,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씨는 인간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씨처럼 썩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씨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Being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러죠. 그 가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그건 맞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니까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필요한 게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육에 선한 것은 육이고 영에 선한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가가 교리적으로 틀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being born again. 그러니까 재출생이란 말이죠.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죠.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셔도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예, 들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뭐에?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원할 때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때 다시 태어남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 보실래요? Re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ing born again이 아니라 Re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Generation, Generator 우리 자동차에서 Generator 아시잖아요. 전기 일으켜주는 거, 발전해주는 거. 그래서 제너시스, 제너시스가 뭐죠? 좋은 차? 장영재님 타고 다니시는 차, 제너시스.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창세기가 제너시스예요, 영어로? 창세기를 타고 다니시는 굉장히 성경적인 분이잖아요. 우리 성경 이름 아니면 안 타, 우리는. 제너시스라는 단어는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거든요.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국가의 기원, 옷의 기원, 무슨 이런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룬단 말이에요. 기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너레이션인데 뭐냐면 리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발생했단 말이에요. 재발생한 거예요. 아까 그 이 요한복음에서는 재출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져요. 재발생이란 말이에요. 재발생. 그렇죠? 영어 단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서 예? Resurrection이요? Resurrection은 부활이죠. 이제 태어나는 것과 이제 부활은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 regeneration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문제인 것이고, 수리보다는 좀 더 강력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쳐 쓰는 문제는 아니고. 태어난 것 같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이제 부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몸과 관련이 있죠. 부활에서는 몸, 그렇죠. 영이 아니라 몸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뭘 하셨다고요? 입양하심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성경을 안 읽고 계시군요. 받아주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 입양하셨고 받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도 쓰시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재출생과 재발생은 조금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입양된다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하신 것은 조금 많이 달라 보인단 말이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사회적으로 이제 볼 때, 입양은 그 내피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들 삼아주는 문제고,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은 법적으로 아들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요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겠다 해서 두 가지 개념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을 완전히 폐기하시고 또 다른 아담부터 시작하셨다면 입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의 씨들, 아담의 후손들을, 그들도 아담인데,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아들됨의 관계에서 취소됐던 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또는 다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입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이제 첫 아담 말고 첫 번째로 지어졌던 그 아담, 이미 죽은 그 아담 말고 아담의 씨들로서 아담의 어떤 의미에서 복제품들로서 지금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도 비견할 수가 있고 입양되는 것에 비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첫 사람 아담과 상관없는 다른 어떤 인종, 종족을 세우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다. 예, 그렇게 했어도 사실은 뭐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다른 아브라함의 씨 말고 다른 어떤 씨를 다른 어떤 민족에 속한 어떤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만드셨다 해도 어쨌든 그 사람들 전체는 첫 사람 아담의 씨들인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예 지금 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인간 종족 전체를 폐기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새로운 어떤 생물체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예. 누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리요? 그 이후에 다 떠나갔더라. 뭐 이런.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 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한 곳에서는 제 출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입양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양된 인간은 그 본성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참여하는 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입양되는 문제이고 또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요건 비교적 그래도 좀 쉬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게 될때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 아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생명의 어떤 동등성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동등성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되신다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과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그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그 본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동등하시다. 본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나 권위나 이런 모든 것이 동등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제 온 세상의 창조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들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런 부분들은 자꾸자꾸 각자의 성경에 좀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예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걸 보여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이때 그분은 누구죠? 아버지이신가요? 아들이신가요? 예, 우리가 학창시절에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자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자 이제 여기에 그분은 누구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때의 그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보다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영어가 더 쉬운 건데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이 그 13절의 맨 마지막이 Kingdom of His Dear Son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Son, S가 대문자로 쓰는 Son. 그래 놓고 나서 In whom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 문법에서는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그 whom이 수식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Son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이제 조금 영어 얘기하고 이럴 때 잘 그 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이걸 괜히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이거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거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이 그분 누구라고요? 이거 지금 계속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는 영들이 있잖아요.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룹들과 여기 지금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피조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어쩌고 하는 부처 해갖고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아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도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1절부터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이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지금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 여기는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조도 하시고 또 뭐도 하세요? 창조한 것들을 떠받치고도 계신단 말이에요.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히랍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지구를 누가 들고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헤라클레스가 들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저도 하도 오래 전에 이렇게 읽어서 성경적으로는 누가 들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어떤 다른 존재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떠받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탁 놓으시면 이온 우주가 분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원자 차원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 원자 사이에 이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 묶고 있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원자 핵 내에서 묶고 있는 그 힘이 풀려버리면 온 우주가 그냥 이렇게 해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우리 길을 잃지 마십시다. 왜이 이야기를 한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본질의 동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생명의 동등성, 본질의 동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그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라거나, 뭐 하나님 다음 가는 어떤 존재라거나, 뭐첫 번째 천사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동일하신 분이냐? 동일하신 분이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한 존재가 돼버리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동등하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출생의 어떤 기원이 있지요. 언제가 기원이죠? 어디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가 육신을 입으신 것의 출발점 맞죠?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그 순간이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육신을 입으셨을 때 육신적인 생명의 어떤 출발점은 될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이분이 그럼 출발 시작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 예수님의 본질에 있어서 출발점이 없다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 전체가 다 나오는 것 같죠? 예. 미가 5장 2절. 예.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절, 그 부분을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나오리니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는 아버지라 불린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실 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작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단이 있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가톨릭에서 굉장히 높게 쳐주고, 또 심지어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분별 없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라고 인용하는 사람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람의 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변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오리겐이.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 생성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 생성설, Eternal Generation이라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로고스라 불리는데, 헬라어 로고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철학화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때 그것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이 인격,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이 성자가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 생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원 생성되었다.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냥 생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생성됐네. 언젠가 태어나셨네. 그러니까 열등한 하나님 맞네. 이렇게 딱 못을 박을 수 있는데, 영원 생성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언제 시점을 찾아 올라가는데, 영원 저쪽, 영원. 영원 전에 생성되셨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애매한 말로 이렇게 숨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러한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성에 있어서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생명의 그 기원이 없으시다. 영원전서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영원전에 생성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말씀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얘기할 때에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그 구절도 적어 놨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인데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제 동등하게 비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구절을 지금 적어 놨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제가 이제 발췌해 놨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의 경우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인물로 되어 있고 이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대비되는 그 제사장 계열로 나오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나오는 그 어떤 특별한 천사가 구약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의견과 비슷하게 이 멜기세덱도 구약 시대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자매님께서 조금 저기 좀 도와주실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표현을 그야말로 지구를 들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건 제가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 상태로 있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맞습니다. 바쁘시죠. 예. 예. 예, 그러게요.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참 좋고 또 그렇게 뛰어나신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예, 맞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